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일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화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이고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앙을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소개하는 찬양은 우리 마음으로 노래하는 아카펠라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 본 방송을 위해 아름다운 찬양곡을 제공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주 나의 왕이요
잠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말씀은 JM 형제님이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잠언을 함께 읽으면서 생각을 나누는 시간, 그 첫 번째 만남을 시작합니다. 예전에 비하면 요즘은 성경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읽기가 아주 많이 편해졌지요. 두꺼운 성경책 인쇄본이 없더라도 성경 말씀을 휴대용 전자기기에 저장하고 다니면서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며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살이가 힘들어지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좋아지는 측면도 있지요. 산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면과 나쁜 면이 뒤섞인 속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과정 같습니다.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형편에 따라 나름대로 절실히 필요한 것을 이것저것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을 두 개 이상 말해보시오 라고 한다면 저는 그 목록에 지혜가 꼭 들어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혜도 지혜 나름입니다. 교묘한 범죄를 계획하여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은 그 분야의 지혜와 노력이 탁월합니다. 범죄를 계획하는 일을 엄밀히 분류하여서 이름을 붙인다면 계략이라고 불러야 하겠지만 그것도 나름 지혜는 지혜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성경책에서 잠언이라고 제목 붙은 부분에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려주신 지혜가 풍성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입니다. 잠언이 기록되고 오랜 세월이 흘러 때가 찼을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잠언을 통해 지혜를 찾아가는 길에서 우리가 지혜의 실체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작한 이 소중한 만남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비록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지만 나름대로의 인생길을 충실히 걷다가 가끔씩 만나서 잠언에 기록된 내용을 천천히 함께 읽으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벗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언 1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우리말 성경으로 잠언을 읽기 시작할 때 맨 먼저 만나는 이름은 다윗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잠언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솔로몬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방식은 이 책은 잠언인데 솔로몬의 것이며 그는 다윗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왕이다 라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을 주로 사용할 겁니다. 다윗은 참으로 훌륭한 인물이었죠. 비록 인간적인 약점을 많이 지닌 사람이었고 심각한 죄를 여러 차례 저지르기도 했지만 잘못을 범한 뒤에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습을 보면 아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나 보다 하고 감탄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살면서 잘못을 저지르고 죄에 빠지는 것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성경, 특히 구약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간 모습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신 방법을 보면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보다는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죄를 덜 지으면 더 좋겠죠. 부족한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죄를 짓고 살게 되지만 죄가 되는 일을 최대한 피하고 죄를 범한 뒤에는 빨리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참 뜬금없는 질문이죠. 세상에 어리석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나 자신부터가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상황을 헤쳐나가고 싶은데 지혜는 고사하고 화부터 벌컥 낸다거나 짜증부터 부릴 때가 많습니다. 잠언은 우리를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는 책입니다. 잠언 1장 1절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맨 먼저 만났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다윗이라는 이름은 익숙하지요. 솔로몬은 다윗이 낳은 여러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윗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읽을 내용에 바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오늘날 이름으로 하면 파포스라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 즉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네, 방금 읽은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신 것을 봅니다. 참으로 놀라운 칭찬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다윗이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한 것이 더 대단해 보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첫인상과 첫 거래는 정말 좋았는데 그 좋은 관계가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위대했던 것 같습니다. 왕이 된 후에 많은 잘못도 범한 다윗이었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살았으니 말입니다. 잠언을 읽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오늘은 이번 시리즈의 소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한 주에 두 차례 진행하는 이번 시리즈를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받은 게 나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쁘게.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낭독은 SJ 자매님입니다.
옛날 아주 옛날에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고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들이 살도록 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우주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새와 물고기, 숲속에 사는 동물을 만드셨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에게 각각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혼자 사는 것이 쓸쓸했습니다. 아담에게 배우자를 만들어 주어야겠다.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비뼈를 떼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눈을 뜬 아담은 여자를 보자 기뻐했습니다. 이 여자는 내 몸의 한 부분이야. 그러니 하와라는 이름으로 부르자.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동산에는 네 군데 강이 흐르고 무성한 나무에는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낙원 한복판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선악을 분별하는 과일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만약 따먹으면 너희는 정녕 죽게 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날의 일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말하였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이 세상 모든 일을 훤히 다 알게 돼요. 하와는 선악과를 쳐다보았습니다. 예쁘고 먹음직한 열매를 보고 하와는 침을 삼켰습니다. 하와는 마침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도 먹였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이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숨어 있었거든요.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오나, 벌거벗은 몸이라 부끄러워 감히 나갈 수가 없사옵니다. 아담이 대답하였습니다. 네가 어찌 벌거벗은 것을 아느냐? 저 선악과라도 따먹었단 말이냐? 아담은 핑계를 댔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하와도 변명을 했습니다. 제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이 아니오라,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사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쫓아내기로 했습니다. 너희는 평생 동안 땀을 흘려 일을 해야 하고 죽게 되며 죽은 후에는 흙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깬 뱀에게도 벌을 주셨습니다. 뱀도 듣거라.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땀을 흘려가며 농사를 짓고 가축도 길렀습니다. 그러는 동안 두 사람은 두 명의 아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의 이름은 가인인데 농사를 지었습니다. 작은아들인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함께 재물을 가지고 제단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벨은 제일 처음 태어난 양의 새끼를 바쳤습니다. 재물을 태우자 연기가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바친 곡식은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재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가인은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치, 하나님은 아벨만 사랑하시는구나.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가인은 시침을 떼고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의 피가 땅속 깊은 곳에서 나에게 외치고 있다. 너는 이제 그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짓지 못할 것이야. 이렇게 해서 가인은 농사도 지을 수 없어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마음이 사나워져서 서로 싸우거나 도둑질을 하고 살인도 했습니다.
주님 받은 자녀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 진행하는 이번 시리즈는 에디 리 형제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기 쉬운 신약성경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았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고 다윗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았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았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았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았다. 우시아는 요담을 낳았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았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았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았고 아모스는 요시아를 낳았다.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동생들을 낳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았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았고 아비우스는 엘리아김을 낳았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았다. 아소르는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아킴을 낳았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았다. 엘리우스는 엘라사를 낳았고 엘라사는 마딴을 낳았고 마딴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는데 이분은 귀도라고 부른다. 이렇게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 다윗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로부터 귀도가 태어나시기까지 14대이다. 앞으로 이 생명의 계시의 말씀을 나누어가면서 신학적인 것보다는 성경을 바탕한 신앙의 부분들을 되도록 간결하게 다루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역사의 계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이 그런 말씀이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이죠. 죄인된 사람이 뵐 수 없었던 하나님은 우리와 꽃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뵐 수 있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복음서가 한 권이 아닌 네 가지의 복음서로 쓰여진 것 자체도 우리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의 역사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복음서들은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긴 했지만 기록한 사람들 중에 마태는 예수도의 사도로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기록하는 마태는 당시 민중들로부터 별로 좋은 평판을 받지 못했던 세리로 본인을 비롯한 공간복음에서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그렇게 돼 있죠. 신약성경을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려고 시도를 하다가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이유는 낳고를 계속하는데 모든 인류는 사람을 계속 낳지만 죄의 사람이 되어서 죽음의 제물로 바쳐지고 있고 이 낳고는 사망에서 점점 생명으로 다가가는 낳고가 되었습니다. 마태만의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면 이 복음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인 만큼 구약의 인용이 많으면서도 대단히 질서정연하고 논리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거절당하고 믿고 회개한 모든 사람들에 의해 그 언약의 자리는 채워지고 오히려 약속의 자손들은 밀려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마태의 주장은 역시 오늘 우리를 늘 긴장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안심으로 영적인 경계를 게을리하고 무사안일하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산다면 역시 그 복된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경계를 주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귀중한 족보라는 겁니다. 어떤 불신의 사람들의 열을 내면서 항의를 하는 말이 그 이스라엘 족보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라고 흥분하는 것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한 족보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족보인데요. 왜 온 인류의 시작인 아담부터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이 출발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으로 알고 순종하며 자신들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두 조상을 시작으로 출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실수가 많고 범죄한 두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할 줄 알고 육신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받아들였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주님은 이 죄악의 역사 속에 오신 것입니다. 이 족보는 만왕의 왕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가의 족보죠. 인류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의 왕의 족보들이 있지만 작은 나라 이스라엘, 수없이 포로가 되었던 나라의 족보, 그러나 그 족보에 바로 모든 왕들에게 권세를 친히 주시는 왕중의 왕, 예수도의 세계라 라고 선언되고 있습니다. 지극히 천하고 초라한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다음 21절에 가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예수에서 높고 높은 영원과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왕의 족보, 위엄과 영광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족보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어쩌면 가장 힘겨운 역사, 고난의 역사가 묻어있는 족보입니다. 방랑의 집시족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와 이집트 탈출, 끝없이 반복되는 죄의 역사, 이 모든 것은 죄에서 고통하는 인류가 절망으로부터 빠져나오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품은 족보입니다. 그게 두 번째는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함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족보에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실을 본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숨김이 없는 하나님의 진실을 봅니다. 사실 어떤 것들은 감추어둘 수도 있는 것들이지만 하나도 가리지 않고 다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계시를 봅니다. 주님은 이 인류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완벽한 인간들을 만을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허물과 실수와 수치와 아픔을 다 그대로 보시면서 그 수치스러운 죄의 역사를 구원의 물줄기로 바꾸십니다. 오늘 우리도 감추는 것보다는 어떤 수치도 주님 앞에 내놓으면 용서하시는 사랑과 공의가 이 수치스러운 뜻한 족보가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진실의 속성입니다.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두 번째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자존심 하나로 뭉쳐진 이스라엘의 귀중히 여기는 왕의 족보를 여기서는 여지없이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아니라 오히려 이 민족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계획을 실천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족보가 보여주는 것은 죄에 신음하는 절망에 인간에 대한 긍휼을 본다는 겁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속에서도 죄의 고통은 예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수많은 죄의 끈질긴 유혹의 역사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거역하고 방황하는 광야의 반역, 가나안을 줬음에도 계속 죄의 역사로 뒤집히는 순환과 혼란의 사사시대,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수없이 범죄하는 왕들의 결과로 결국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란 포로의 역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택하시고 선택하신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예외조항이 아님을 이 복음서의 서두의 낫코를 계속해서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부르시고 품어주시는 어머니 같은 사랑을 이 족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 중에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이 말씀에서 보는 것은 인류 구원을 위한 구원의 모델입니다. 유대인들의 영광스러운 족보에 자리 잡고 있는 이방 여인 네 사람. 유대인들은 본래적으로 족보에 여성을 올리지 않죠. 그런데 이 족보에는 네 사람의 그것도 유대 여자가 아닌 이방 여자가 올려져 있다는 겁니다. 3절 앞부분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성경에 가장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한 가지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다말과 유다일 겁니다. 창세기 38장 13절에서 26절에 나타나는 사건이죠. 유다라는 이름이 찬양이지만 그의 자녀들과 그의 행동 그리고 그것을 잘 이용하는 자부인 다말은 둘 다 인간적인 면에서 결코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불륜의 극치이지만 나중에 회개하는 유다를 봅니다. 두 번째 여인은 라합인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그랬습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이중적이고 음란한 죄악의 민족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받았다면 죄악의 수렁에 있다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라합 같은 믿음만 있다면 말이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세 번째 룻이라는 여인이죠. 5절 중간에 보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이방이라는 것 자체가 환영받지 못할 이름입니다. 모압의 그모스 우상을 섬기다가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에 돌아온 룻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 약속의 모형이지요. 네 번째로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6절 중간에 그랬는데 어쩌면 가장 극악한 협동의 범죄자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가장 간교하고 잔인한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는 아무리 합리화하려고 해도 치탄받아 마땅한 관계였습니다. 물론 다윗 역시 자신의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뒤에서 볼 수가 있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콧대 높은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망가뜨리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초청하십니다. 중한 죄와 수치로 얼룩진 역사를 숨김없이 드러내놓고 오늘 같은 죄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다말이 구원의 족보에 올랐다면 기생이요 매국노라고 생각할 수 있는 라합이 족보에 오를 수 있었다면 간음과 살인의 원흉인 다윗과 밧세바가 이스라엘 왕의 족보에 오를 수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는 죄에 신음하고 죄의 그늘에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사랑입니다. 마태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아무리 무서운 죄와 허물로 치탄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의 초청을 이 역사 속의 모든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절망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은 십자가의 제사를 통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여성을 위한 성경 묵상 시리즈. 태초에 아담과 이브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여성에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이 어떤 빛을 던져주고 있는지 이 시리즈를 통해 함께 여행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시대와 문화 속에 살았던 여인들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신실했다는 점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여자는 인구주사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축과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남자처럼 큰 힘이 필요한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만큼은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노년에는 할머니로서 인생의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 주변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을 섬겼던 성경 속 여인들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과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어떻게 다듬어 가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지 않으시렵니까? 오늘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안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나는 어떤 인물일까요? 신약성경에 안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에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것도 딱 3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의 놀라운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을 읽겠습니다.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안나는 나이 많은 유대 여자입니다. 아버지는 아셀 지파의 후손입니다. 젊은 시절에 결혼했지만 그 결혼 생활은 7년으로 끝나고 맙니다. 결혼 7년 만에 남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안나는 84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나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정보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올 때 안나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안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안나는 홀로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여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을 통틀어 여선지자는 5명밖에 없었습니다. 선지자로서 그녀는 여성들을 가르치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안나가 홀로 살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물질과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성경은 안나의 남편이 죽기 전 안나의 노후를 돌봐줄 자녀가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은 단지 그녀가 성전 안에서 살았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모가 아기 예수의 정결례를 위해 성전에 들어올 때 그녀의 신앙에 대한 보상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그 성전에는 의롭고 경건한 심무원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32절에 그가 한 말이 나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시므온은 이어서 마리아에게 이런 예언을 덧붙였습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 후에 안나가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 곧 우리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에 이 사실을 이해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안나는 모든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를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시리즈 오늘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안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빈 무덤을 다녀온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슬픔에 젖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제자는 함께 길을 가는 나그네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소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서 그들의 절망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들과 함께 길을 걷던 바로 그 나그네가 그들이 그렇게도 기대했던 구세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최초의 여인 하와가 생각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주어진 후 하와는 자기가 낳은 후손이 그를 구원할 자라고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소망의 대상은 달랐지만 하와의 마음도 먼 훗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주님께 두었던 그 소망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와는 인생에서 적어도 두 번의 큰 절망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낙원에서 쫓겨날 때가 처음 겪은 절망이었다면 사랑하는 아들, 곧 여자의 후손인 그녀의 아들을 잃었을 때가 두 번째 절망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와는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벨은 죽임을 당하고 가인은 사람들을 떠나 방황하는 자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랬듯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고 절망과 슬픔의 나락으로 떨어진 가엾은 여인,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옛 모습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자기를 구원할 자라고 바랐지만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졌던 먼 옛날 하와의 한숨처럼,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절망처럼 역사 이래로 인류는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때로는 절망 가운데 하와처럼 그리고 두 제자처럼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바랐노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농산에서 죄를 지은 후 낙원을 잃었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루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자의 후손이 언젠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라고 믿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언젠가 그들을 죄악의 속박으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줄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후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던 포로들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차례대로 받았지만 언젠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소망의 끈은 놓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자 마침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후 절망에 빠졌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무덤에 묻히셨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하게 보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부터 저희에게 한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방송을 시작하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저에게 이처럼 그리스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구의 최북단 알래스카에서 송출하는 이 전파가 알래스카를 넘어 러시아, 중국, 한반도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육적,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온갖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